전이죠.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이어서 한달 정도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또두 정상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열린 회의였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문 대통령은 이때 2박 3일간 머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과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했다 할 정도로 밀착돼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능라도 경기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이때도 북한 주민 10여만 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상회담하고는 또 별개로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였고요.
예.
이어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백두산 정상을 등반을 했습니다. 이 2박 3일간의 그 일정을 통해서 두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죠. 이런 일련의 세 차례의 정상회담, 그리고 또이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한국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중앙청사의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 사이에는 핫라인이죠. 직통 전화가 개설됐고요. 이
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순풍을 달고 진전을 한다라고 하는 관측을 낳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도 무르익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낳았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은 2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아예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 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2년 전에 이런 남북 간 정상의 잇따른 회담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가운데도 굉장히 저점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간에는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통신 그 채널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북한이 9일 그 12시를 기해서 남북 간에 이제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는데요. 남북 간엔 그동안 대략 한 5개 정도의 그 통신 채널이 유지돼 왔는데 이게 이제 끊어진 겁니다.
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성에 있는 건데요.
네.
한국의 그 관리들하고 북한의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원래 만나서 거기서 저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동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남측 인원이 잠정적으로 철수했지만 통신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울에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러던 건데 이게 이제 끊어졌고요. 또 판문점 채널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연락이 필요하면은 언제 어디서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전화 연락을 하고 이러던 건데 이거 끊어졌고요. 또 하나 그 남북 군사 당국 간그 통신 연락이 있습니다. 동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고요. 또 서해안에는 무선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남북 당국 간에는 그 우발적인 사건, 판문점 붕괴선 일대에 어떤 그 일이 발생을 하면은 군사 당국 간에 이것이 의도된 거냐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이냐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연락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평양의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가 있는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에 있는 전화하고 한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 집무실에 있는 직통전화 한 라인이 있어서 남북 간은 그동안 여러 사안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끊어진 겁니다.
네.
다만 판문점에는 이제 유엔사가 그 북한군하고 운영하는 직통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전협정이라든가 관련 되는 일이 있으면은 유엔 사령부가 북한군하고 이제 전화를 통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다행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짐작해 보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연락은 다 차단을 했지만 유엔사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겨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아예 뭐 완전히 끊겠다, 다시는 상대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예, 북한 측의 담화라든지 또 관영 매체 등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남북관계를 끊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분분하게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북한이 이번에 이런 강경한 대남 관계 전환의 배경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대북 전단 살포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북 전단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것을 가지고 남한과의 관계를 전면 차단한다. 이것이 무슨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자연스레 하게 되는데요.
예.
그 배경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은 그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밖에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 북한의 이제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내부 자원을 활용한 정면 돌파전이라고 그럴까요? 경제 되살리기는 사실 명백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 결속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분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또 좀 더 가깝게는 이 한국 당국이 그동안에 북한 측이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미국의 입장과 맞춰서 하면서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했던 여러 가지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래된 일인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한국 측에 말하자면 입장 변화라든지 기대할 것이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가들은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나온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담화는 북한에서는 실세로 꼽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공개적인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대남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번에 북한이 대남 관계에 관련한 이런 강경 입장을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하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일말에 어떤 그 전환의 계기를 다시 좀 남겨둔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단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북한의 이런 강경 공세를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나쁘면 통신 연락처를 끊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제 남북관계 또 한국 정부나 이제 남한에 대해서 일종의 그 불만이 있으면 이제 전화를 끊고 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이 남북 그 연락 통신망을 끊은 게 그 6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요번까지 치면은 7번째 이제 끊은 그런 셈인데요.
네.
남북 간간의 전화는 이제 1971년입니다. 남북 간에 당시 그 적십자 회담이 열렸는데요. 한국이 그 전화를 개통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를 해서 이제 개통이 됐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북한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이제 5.24 조치를 내릴 때도 끊었고, 또 옛날에는 1996년이죠. 북한 잠수함이 그 강릉에 침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그 북한이 그 남북 그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한국의 그 박근혜 정부가 취한 조치인데요. 2016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북한이 그 불만의 표시로 남북 간의 그 전화를 끊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2년가량 남북 간의 그 전화가 안 되다가 2018년입니다. 2018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용의를 밝혔고요. 그 뒤로 남북 간의 접촉이 재개되면서 다시 그 이제 전화가 개통이 된 건데요. 요번까지 치면은 그러니까 2년 5개월 동안 그 전화가 그 운영이 되다가 다시 이번에 네. 끊어진 겁니다.
네. 앞서 북한은 담화에서 남북연락사무소도 폐쇄하고 개성공단 완전 철거, 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까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단계적으로 취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북한이 실제로 단계적으로 취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북한의 의도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북한이 실제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을 하고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예. 말 그대로 그 단계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북한은 이런 한국과의 관계 단절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할 것임을 공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때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이제 대남 사업 부서들의 총화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연락 채널 차단 조치는 남조선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히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 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계적으로 다음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봐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지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맥락에서 일단은 단계적 조치가 실제로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그 한국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9일 나온 담화를 보면 김영철 동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김영철이 다시 대남 사업에 복귀를 한 것일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이제 통일전선 부장을 맡으면서 예. 그로부터 3년간 이제 비핵화 협상, 대미 대남 관계를 그 주도했던 아주 북한의 그 핵심 대남 전략가죠. 그런데
예.
지난해 그 2월에 그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린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이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영철 위원장이 4월에 이제 통전부장에서는 이제 일단 해임이 됐고요. 노동당 부위원장 또 국무위원직은 유지했는데 요번에 다시 지금 북한 담화를 보면은 김여정과 함께 그 총화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언급이 네.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동안 그 한 1년 2개월 정도 그 제2선으로 물러나 있던 김영철이 다시 대남 사업에 그 전면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통일전선부는 장금철 부장이 이끌었는데요. 그러면 장금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물론 대남 사업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관여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일 전선 부장으로 복귀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장금철 부장은 사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예.
인사가 나고 나서 지난해 6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 당시에 장금철이 그 회동에 참석한 것이 포착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임명이 되고 난 뒤에 첫 말하자면 공개리의 그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장 부장이 통일전선부를 떠났는지 또 여전히 부장으로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국 정부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 많이 부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후계자로도 분석을 하는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1부부장이 그러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그 일을 하는 걸로 아주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네, 비교적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4일 북한의 담화에서 대남 관계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9일 날 나온 담화에서도 보면 김여정, 김영철이 그런 연락선 차단 이 결정 총화 사업을 했고 총화 회의를 했고 거기서 연락 채널을 끊는다.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이제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상이 상당한 건 틀림없습니다.
예.
또 그런데 그동안 이제 김여정은 주로 선전선동부에서 일을 해왔죠. 북한의 조선중앙TV나 라디오나 이런 선전 분야에 일을 해왔고 또
예.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아,
네.
그렇고 대남 분야는 처음 이번에 지금 다뤄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대북 사업도 어렵지만 대남 사업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분야를 다루면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의 담화가 노동신문에 게재되고 또 이를 지지하는 군중 집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북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대북 제재에 겹쳐서 코로나까지 발생하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이 와중에 사실 상당 부분 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이 불만이 상당히 쌓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대북 전단으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사실 따지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전단은 새로운 사안은 아니었고요. 탈북민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북한이 공식 관영 매체에서 이렇게 다룬 것도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북한이 거의 지금 일주일 가깝게 군중대회라든지 또는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 탈북자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내부 결속에 필요에 따른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실제로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으로부터의 전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5월 말에 탈북민 단체가 보낸 전단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단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 존엄에 대한 그 심각한 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측근들이나 그 말하자면 북한의 당국자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기는 북한의 정치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한 목소리로 이런 규탄대회라든지 군중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대남 조치를 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문제에 경제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일종의 그 역할 분담 또는 일종의 대남 정책에서 좀 여지를 주기 위한 어떤 그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그 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대남 관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북한의 경제, 화학, 공업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담화를 내거나 뭐 입장을 발표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야말로 최종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설사 남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면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그 역할 분담, 즉 김여정은 주로 남한에 대해서 나쁜 얘기, 압박하는 이런 것을 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딴 문제를 돌보는 것은 일종의 그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다른 것을 그 정치적 그 여유를 두기 위한 이런 그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들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먼저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끄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전단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를 먼저 들어볼까요?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통일부의 발표 외에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전단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문인데요. 이것은 사실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냈을 때 익명의 청와대 당국자가 대남 전단에 대해서 백해 무익하다라고 짧게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닷새 만에 한국 청와대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 한국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 상임위원회 결과를 사무처장인 국가안보실 1차장이죠. 김유근 1차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11일 날 열린 상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
내용을 보면 이 대북 전단 살포가 이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고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네.
바로 앞서 들은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는 청와대의 이런 입장 정리에 따라서 후속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대북 전단을 살포한 지난 5월 말에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또 아울러서 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이
예.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은 이 그야말로 이 외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통장 개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활동에 네. 상당한 제약이 따른 겁니다. 물론 이 이상으로 이것을 불법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면은 전단의 살포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제도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겁니까?
네, 그동안 한국통일부는 이제 그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적용할 이제 법률이 없다,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그 입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번에는 법률 위반이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국통일부 장관의 그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단, 그러니까 B라고 어쨌든 북한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네. 받지 않았다. 이건 이제 하나의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추가된 거는 그 항공안전법이 있습니다. 일부 그 탈북단체에 대해서는 기구, 그러니까 풍선을 통해서 전단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드론, 그러니까 무인 항공기죠.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이 그 항공안전법의 그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공유 수면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일부 그 탈북 단체에서는 페트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제 큼지막한 병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쌀, 식량, 또 미국 달러 이런 것을 넣어서 그 북한으로 떠돌려 보내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이것이 공유 수면법의 위반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격이 적용이 돼서 위반으로 조치가 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동안에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을 텐데요. 이 반발의 움직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전단을 직접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 등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 내 야당들도 이 민간 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 당국의 처사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조치가 북한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직후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 보내는 탈북민들의 전단에 대해서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왜 최근 다시 이렇게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예. 일부 민간단체들에서는 표현의 자유, 말하자면 북한 내 주민들이 이제 외부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그런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외부의 소식을 알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갑작스럽게 이런 북한의 담화 때문이 아니라 예. 판문점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예. 과거에도 대북 전단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공공의 안전, 그 전단이 살포되는 지역 주민들의 말하자면 위험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그 저지를 하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이외에 전단으로 인한 문제가 환경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규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북한의 저자세냐 고자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네. 이런 지금 한반도 평화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느냐 하는 것이 핵심 정점이다. 이런 점을 한국 통일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전단 문제를 빌미로 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게 이제 좀 독자 노선을 취해라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전단 문제가 오래된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거의 뭐 20년 이상 된 그런 문제인데요. 예.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제 그 남북 간의 모든 뭐 전화, 연락, 소통 이렇게 끊은 것은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북한의 그 불만, 그러니까 한국이 남북 간에 합의를 해놓고 군사당국 합의, 무슨 남북관계 개선 이런 걸 합의해놓고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국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그 미국의 그 지시대로 다 움직이지 말고,
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것은 한국이 맘만 먹으면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을 그야말로 풀어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남북관계에서는 약속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키지는 않고 있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예, 상당히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제재 결의와 남북관계 개선 이 중간에 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단절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악화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서 혹시 뭐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뭐 그런 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떤 것이든 사실 한국 정부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한국 정부의 내부 그 입장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에 좀 그 정통한 소식통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것은 이제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또 다른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네.
다만 물론 그것이 이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까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온 대로 대북 전단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의 관계로 가지 않고 과거 판문점 선언을 하고 또 9.19 공동선언 평양에서의 해선 때의 그 시점으로 다시 복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는 그것이 특사든 아니면 정상회담이든 어떤 것이든 한국 정부는 가능한 여부를 타진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연락 채널 차단 등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망했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북한이 그 일방적으로 그 남북 간의 그 통신 연락망을 차단을 하자 미 국무부가 그 입장을 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외교회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기본 입장입니다. 항상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로 문제를 풀고 외교를 통해서 풀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요. 미 국무부에서 이 같은 그 언급이 나온 다음인데요. 그 이틀 뒤에 그 11일 날 북한 외무성이 그 또다시 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그 미국을 향해서 남북관계 끼어들지 마라 그러면서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10%가량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어떤 인기 상승을 위해서라든지 대선 전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서 어떤 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혹시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객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일단은 미국 선거에서는 국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 의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국내 의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예.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미국 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장 잘한 것으로 계속해서 내세웠던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굉장히 몰입해 있습니다. 이 중국과 사실상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
갈등과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국내외 문제들 사이에서 지금 북한 문제는 사실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다만 미북 간의 그동안의 정상 간 탑다운 형식을 통해서 진행되어 온 이 협상은 그 말하자면 돌출성 내지는 전격성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국내적인 현안에서 좀 숨을 돌리고 외교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을 대선에 자기의 어떤 좋은 호재로 내세우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뭔가 북한과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들은 객관적인 지금의 미국 내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한 소식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를 고발한 소식, 그리고 북한의 결정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제5대 제임스 멀러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에는 한동안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융화의 시대는 얼마 가지 못했고요. 민주공화당 내에서 파벌 간의 싸움이 치열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논란 많은 1824년 선거에서 존 퀸시 애담스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 애담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대통령을 지낸 뒤에 하원 의원이 됐고요. 17년 동안 하원에서 일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부자 같은 경우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을 지낸 경우는 부시 대통령 부자 말고 애담스 대통령 부자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대통령을 지냈다는 점 말고는 그다지 잘 모르는 눈치였는데요. 존 퀸시 애담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나 존 퀸시 애담스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아들이 바로 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들과 아버지가 나란히 대통령을 지내는 기록을 세운 거죠. 아버지와 나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똑같이 하버드대학교를 나왔고 똑같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외교관이 됐죠. 그리고 똑같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둘 다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성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난 한 술 더 떴습니다. 고집스럽고 화를 잘 내고 독선적인 면까지 있어서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했죠. 난 참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했는데요. 백악관에 있을 때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손수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또 성경책을 읽었고요. 혼자서 포토맥 강까지 걸어가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네, 존 퀸시 애덤스는 1767년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기간 중에 아버지 존 애덤스는 외교관으로 유럽에 주로 나가 있었는데요.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를 따라 유럽에 살면서 여러 외국어를 익혔습니다. 특히 프랑스어에 뛰어났는데요. 덕분에 일찍부터 외교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애덤스 페이퍼스의 편집장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독립혁명 당시 미국은 러시아의 인정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프랜시스 데이너를 러시아에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외교 업무를 볼 때 프랑스어를 썼는데요. 데이너가 프랑스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 퀸시 애덤스가 비서 겸 통역관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존 퀸시 애덤스는 겨우 14살 때부터 공무를 돌보기 시작한 거죠.
애덤스는 10대 후반까지 유럽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대학은 아버지 뜻에 따라서 미국에서 돌아와서 다니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교이기도 한 하버드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했는데요. 대학을 나온 뒤에는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로 활동했습니다.
1791년에서 1796년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처음 외교관 임무를 맡아서 떠나게 됩니다. 프로시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잠깐 동안 매사추세츠주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고요. 1803년에서 1808년까지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내다가 정치적인 분쟁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돼서 초대 러시아 주재 미국 공사로 가게 됩니다. 그 뒤 여러 외교관 자리를 거쳐서 국무장관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존 퀸시 애덤스는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는데요. 애덤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국무장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멀로 대통령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 멀로 독트린, 즉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멀로주의 역시 사실은 존 퀸시 애덤스의 작품입니다.
애덤스는 또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과 중남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하고 있었는데 일부 유럽 강국이 중남미를 다시 장악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멀로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멀로가 발표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존 퀸시 애덤스가 생각해낸 겁니다.
존 퀸시 애덤스는 외교관으로서 국무장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영국과의 겐트 협정을 끌어내서 1812년 전쟁을 종식시켰고요. 1819년 국무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는 애덤스 오니스 협정을 통해서 플로리다 땅 전체를 스페인으로부터 양도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미국 건국 초기의 국무장관직은 백악관으로 가는 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부분이 국무장관 자리를 거쳐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 퀸시 애덤스에게 백악관으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험난했습니다.
1824년 대통령 선거는 유례 없이 어지러운 양상을 보였다. 민주공화당 내에서 네 후보가 나와 격돌했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앤드류 잭슨이었다. 잭슨은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출권은 연방 하원으로 넘어갔다.
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원 투표 과정에서 존 퀸시 애덤스는 다른 후보들, 특히 헨리 클레이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클레이의 지지에 힘입어서 애덤스는 미국의 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애덤스 전문가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애덤스가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요. 애덤스가 당선되는데 큰 공을 세운 클레이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자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타협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애덤스의 정적들은 이를 두고 더러운 흥정이라고 불렀죠. 그 결과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정적들의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잭슨파가 장악한 의회는 사사건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존 애담스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과 그 지지자들의 방해에 부딪혔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존 퀸스 애담스는 당시로서는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잭슨파의 반대로 번번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4년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4년 동안이었다.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을 정도로 존 퀸스 애담스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뜻을 제대로 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예술과 과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늘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요. 박물관과 교육 연구기관으로 유명한 스미소니안 재단을 세우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여러 교량과 운하를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애담스 페이퍼스 편집장인 제임스 테일러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 would say probably his major contribution.
대통령으로서 존 퀸시 애담스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은요. 국내 개발 산업이었던 교통망 개량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강과 오데오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한 거죠. 그 밖에 작은 운하도 건설했는데 당시에는 운하가 주요 교통 방식이었고요. 상품을 수송하는 운송 방식이었습니다. 또 미국 국토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와 교량을 건설했고요. 강을 깨끗이 청소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존 퀸스 애담스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전과 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담스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인데요. 백악관을 떠나 고향 매사추세츠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연방 하원에 나가게 됩니다.
1831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1848년에 사망할 때까지 쭉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거죠. 하원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존 퀸시 애담스는 노예 문제 함구법을 폐지시킨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노예 문제 함구법이 뭐냐면요. 노예 폐지에 대한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노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수백 건, 수천 건씩 의회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노예제도를 유지하길 바라는 남부주들의 영향력이 강해서요. 의원들이 이런 청원을 읽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존 애담스는 미국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의회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이를 다룰 의무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이 노예 문제 함구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요. 마침내 이 법을 폐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Yet if the South is right, what are we to do with that?
영화 아미스타드의 한 장면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1839년 아미스타드호 선상에서 일어난 흑인 노예들의 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선상 반란을 일으킨 흑인 노예들이 미 해군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미국 대법원에까지 가게 되는데 전직 대통령인 존 퀸시 애담스가 직접 흑인들 변론에 나섰습니다.
What if it's conceits? All men created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미국 독립선언문 구절을 가리키면서 흑인 노예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재판에서 승리했는데요. 이처럼 존 퀸스 애담스는 죽는 날까지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했다고 애담스 전문가 제임스 테일러 씨는 말했습니다.
In fact, he had a stroke. On the floor of Congress.
사실 하원 회의장에서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숨졌죠. 그러니까 14살 때 러시아에 가는 미국 외교 사절단을 수행한 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제외한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6대 존 퀸시 애담스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을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북한에서는 돈이 제일 많은 부자로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자본주의 세상에서야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불리는 돈 잘 버는 재산가들, 또 기업가도 적지 않지만 나라를 이끄는 수장이나 대통령, 총리, 뭐 왕이나 여왕은 1년에 과연 얼마나 벌고 또 어떤 혜택을 받는지 늘 사람들의 궁금증 속에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세계 중심, 세계 리더,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의 보수와 또 대통령으로서의 혜택, 그리고 역대 미국의 부자 대통령들의 이야기 속에서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은 1년에 40만 달러.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nald J. Trump.
지난 2017년 1월 취임한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입니다.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strong again.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일주일로 계산하면 $8,900, 한 시간에는 약 $223를 버는 셈입니다. 수백, 수천만 달러 자산의 기업가나 부자들, 또 천문학적인 숫자가 오가는 유명 스포츠 스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세계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싱가포르 총리에 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꼽히고요. 미국의 대도시 기준 납세자 통계로 봐도 상위 1% 수준의 고소득자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기본 연봉 외에도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별도의 5만 달러 경비가 있고요. 전 세계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전용기 에어포스 1, 또 전용 헬기 마린 1, 그리고 전용 자동차가 제공되죠. 또 임기 동안 미국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자 거주지인 백악관에 살 수 있고 영부인이나 자녀 등 대통령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로 수천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를 위한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10만 달러, 기타 유용비 19,000달러, 그리고 전담 요리사와 보좌진 운영도 대통령이기에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임기 4년의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 8년, 연간 40만 달러의 보수를 받던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급여를 받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절반인 20만 달러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의료 혜택이 보장되고요. 경호, 연금,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드는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봉 인상.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 정도나 각 나라의 물가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연봉이 수시로 달라집니다. 능력에 따라서 연봉 정도를 협상하기도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연봉 인상을 위한 단체 협상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보수도 인상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임기 중에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상됐던 때는 18년 전인 2001년입니다. 지금 고향 텍사스에 정착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직전에 대통령의 보수가 지금처럼 1년에 40만 달러로 오른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요?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지금 45대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 230년 동안 단 5차례 올랐습니다. 자, 먼저 일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전직 사령관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1789년입니다. 당시 1년에 2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았는데 2019년 지금의 물가로는 그 돈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보수의 두 배에 가까운 무려 72만 달러 정도의 가치라고 하네요. 당시 국가재정의 2%였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의 연봉이 처음으로 올랐던 것은 1873년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때였습니다. 의회가 인상을 승인하면서 대통령 연봉이 5만 달러, 1909년부터는 1년에 7만 5천 달러가 됐습니다. 40년 뒤인 1945년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 7만 5천 달러로 시작해서 재선 임기 때 1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963년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부터 지난해 타계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 2001년 1월 퇴임한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는 20만 달러의 보수를 받았고요.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연간 40만 달러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회고록 출간 등으로 수백만 달러를 버는 전직 대통령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수입은 정부가 지급하는 정해진 퇴임 후 소득 연간 20만 달러가 전부는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으로 불리는 예금 또 투자 수익이 있고요. 대통령 임기 동안의 다양한 이야기 또 자신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는 회고록 출간에 따른 인쇄 수입 또 초청 강연자로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가 왕왕 뉴스가 됩니다.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저서 출간에 1500만 달러를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700만 달러 수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전직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연이은 자서전 출간으로 6,500만 달러의 수입과 또 별도의 강연료 수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만,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특별한 인사입니다.
미국의 역대 부자 대통령들.
대통령으로서의 소득만으로 부자 소리를 듣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에 집안의 자산, 부동산, 상속, 또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백만장자 부자 대열에 오른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토머스 제퍼슨 등 초기에 미국의 기초를 세웠던 대통령들은 당시 땅을 많이 가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부자였습니다. 또 상속으로 인한 부에 사령관으로 지도자로 큰 수입을 유지했던 경우인데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587만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어서 세 번째 부자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1960년대 재임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11억 달러의 자산가였는데 후에 석유왕 오나시스와 재혼한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 역시 정유회사의 상속녀로 내로라 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중 가장 부자는 현재 백악관의 주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포브스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을 무려 31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부동산 재벌가의 아들이면서 본인의 사업 능력으로 더 큰 부자가 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또 소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는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 때부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연봉을 받지 않고 모두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연봉을 받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부정한 돈을 받지 못하도록 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명이 보수를 거절하고 전부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분기 보수부터 다양한 정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첫 석 달치 급여 7만 8천여 달러는 국립공원 서비스국에 이후 교육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또 알코올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에 쓰일 거라고 기부 목적을 밝히기도 했고요. 올해 2019년도 첫 분기 급여 수표는 농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써달라며 농무부에 내놓아서 기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